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그 압살롬의 반란에 휘말린 그런 이야기들 쭉 볼 때 다윗은 압살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읽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기본 사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정말 오랜만에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정말 오랜만에 다윗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인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어제 20장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걸 봐서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고 어제 설명한 것처럼 21장부터 24장까지가 구별된 구조 속에서 이제 어떤 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면 사실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을 속이기는 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 진멸해야 될 일곱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항복하고 다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사울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해서 죽인 적이 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게 다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거기 2절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는 아마 유다 지파하고 아마 이게 같이 섞여 살거나 또 이렇게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슨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유다 사람을 편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래 기브온은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속해서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 그런 이방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그 사울이 학살한 그 기브온 사람의 원통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함부로 맹세하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 그거 별로 잘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지파를 편들고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을 파기하고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므비보셋을 보살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한 일이었죠. 그래서 마음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사울이 그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할 때 사울은 폭군이었거든요. 제사장 일가를 다 학살할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대하여 사울이 자기 그 부족 사람들을 학살할 때 대항할 힘이 없. 그런데 마음에 원통함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한 거 하지는 못했지만 기본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한 원통함, 억울함, 이런 그 억울한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애굽의 학대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하고 우울한 자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억울하고 원통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비명과 한숨, 그 신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람의 원통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3년 기근, 3년 동안 반복되는 기근에 시달리게 된 거죠. 사실 요즘도 우리나라가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근하고 이스라엘의 기근은 완전히 다른 이유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건기 우기가 구별돼가지고 우기 때 오는 비를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사는데,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더욱 이스라엘 땅은 이게 천수답이에요. 다 거의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3년 기근의 원인이 뭐냐, 사울이 기본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억울한 거 원통함, 여러분 그게 쌓이게 되면 내가 억울하지 않고 내가 원통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의 한이 쌓이게 되면 온 공동체가, 온 세상이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한 몸의 편안함, 내 우리 가족의 뭐 안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어떻게 어그러져서 어디서 가난하고 원통한 사람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있는지, 어디서 한을 품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그 원통함과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원통함을 풀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원통함을 풀겠다고 주장하는 기본 사람들에게 내가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내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사울의 첩이 낳은 아들 둘, 그리고 사울의 딸이 낳은 아들 다섯, 그래서 7명을 내어줬다고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을 기부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은 이제 우기가 끝났을 때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오면 이제 심고 늦은 비가 오면 거두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기근인데다가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날 때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자기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사울의 일곱 아들을 이제 목매 단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시 비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보통 고대 사회에 특별히 신명기법에 하면 신명기 21장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죽이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루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보시면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잔인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경우가 잘 없고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매단 이 시신을 당일에 내려. 근데 아마 이때는 이것이 원한을 갚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당장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시신을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죽은 아이아의 딸 리스바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게 한동안 수개월을 그 시체 앞에서 새가 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게 버려둔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기본 사람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줘서 목매달아 죽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리스바의 한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고 또 자기 손자가 죽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이나 원통함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래서 리스바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졌다는 것은 비가 와가지고 기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리스바가 자기 아들의 시체를 지킨 거죠. 그 이야기를 또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여러분 거기 11절 보시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상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이거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암몬 나하스의 위협을 받을 때 사울이 자기를 지켜준 것을 기억하면서 사울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배산 성벽에 매달린 사울의 시신을 회수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저절로 회수한 게 아니고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목숨을 걸고 빼앗아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울의 은혜를 갚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 지낸 그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고대 사회에는요 매장되지 못하는 것이 큰 저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매장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베푸는 가장 좋은 예우였던 거죠. 그래서 매장하지 않은 채로 버려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은 사울의 시체 요나단 죽은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왕족처럼 장사를 지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 달려 죽은 이 사람들의 시신을, 그 시체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일종의 합장을 해서 어떤 왕가의 어떤 죽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부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사울 집안 내지는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리스바의 한이 되었어요. 이쪽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저 사람들의 원통함을 쌓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편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가 되고, 이게 타락한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기부온 족속을 위한 배려가 리스바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르지도 못하고 저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참 화평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상처를 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부온 사람의 한을 풀어주었을 때가 아니고 리스바의 한을 풀어주었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리스바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이 죽은 아들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마치 왕족처럼 장사를 지내주는, 그래서 자기 전통적인 그 집안의 묘실에 장사 지내주는 이런 예우를 다했을 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온 사람의 한을 풀어주었을 때는 비가 한 번 내리고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3년 기근이 끝난 것은 리스바의 한을 풀어주었을 때 이 3년 기근이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것은 주변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잘 지켜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꽤 많아요. 더욱이 우리 사회는 이게 정치가 타락하고 사법부가 타락해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간혹 보면 몇십 년 간첩 혐의 가지고 있다가 무죄 판결 받는 사람 꽤 많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30년, 40년 전에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재판을 받아서 몇 년을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이제 다시 재판해 보니까 그게 조작된 거죠. 한 집안이 완전히 조력됐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대단히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큰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통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원통한 사람이 있을 때는 원통함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을 풀어내는,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